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 어떤 빚도 지지 말라. 이는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기 때문이라. 이는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만일 그 외에 다른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즉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전 세계 문명 세계의 거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신약 성경들과는 다르게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가서 시작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교회의 대부분은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또 소수의 유대인들이 개종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스페인으로 하나님이 가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면은 그 당시로는 문명세계 가장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스페인이니까 그까지 갈 수 있다면 중간에 로마를 둘러보겠다는 자기의 소원까지 표시를 하였는데 결국은 자기가 그 소원을 선교 여행 중에는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AD 약 50년 근방에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썼을 때에 그 로마라는 도시가 가진 특성을 생각하고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이방인들이 로마 제국의 시민들로서 그 교회의 멤버들을 이루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들과는 좀 색다른 내용들을 썼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후에 이 성경을 장수를 나누어서 16장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11장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누구란 것을 기억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 개종자든지 이방인 개종자이든지 다 크리스천들은 죄인으로서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희망이 없는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건져주셔 하나님이 아들, 딸이 되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같은 교리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전해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요약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다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더 이상은 죄 가운데 있는 빛,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15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인사말로 16장을 이 편지를 끝내게 됩니다. 오늘 13장 여기 중간에 8절에서 10절 3절만은 읽었지만은 이것은 12장부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스도의 생활은 어떠한 윤리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그 가운데 이 13장 8절에서 10절이 주로 있습니다. 핵심은 1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올바른 생활을 해라. 11절에 13절은 뭐냐? 너희들이 한때는 암의 어두움에 그러한 타락한 삶을 살았다. 얘들이 육체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고 정신적으로도 타락한 삶을 살았고 거기에 육체에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는 그러한 자기 욕심대로 하고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한때는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낮이 되어서 빛의 자녀들로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보다는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날이 더 다가왔으니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 것이다 하는 앞날에 곧 일어날 주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 13장 11절 앞부분에 12장부터 시작할 때는 너희들이 누구냐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희생 예물이 너희들의 삶이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더 이상 너희들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희생 제물과 같다. 그런데 살아있는 제물이다. 예수님이 죽어서 제물을 바쳤으니 너희들은 이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 개개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니 교회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믿음의 분량대로 받아서 그걸 써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교회의 생활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 성도들이 이제 헤어져서 사회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13장에 나오는 겁니다. 1절에서 7절이 그겁니다. 사회에서 너희들이 지금 로마 도시 안에 있는 로마 공화정제를 생각해보고 공화정제 후에 황제가 되어서 자기를 신으로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 정치 속에 살고 있는데 그렇지만 너희들은 야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으로 섬기지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13장 1절 너희 로마 도시 그 도시에 있는 권세자들, 정치가들, 공직자들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한 그 권세가 없으며 모든 공직자들이 가진 힘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법에 따라서 신이라고 부르는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고통을 받을 때에 그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황제와 밑에 있는 정치가들과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는 말씀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게 있습니다. 제임스 1세가 영국에서 모든 신하들에게 이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이 됐든지 너희들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에 따라 나의 명령에 복종하라고 하는 폭권을 행하였습니다. 1800년도 중간에 미국 땅에도 남부의 수많은 흑인 노예들을 대농장으로 운영하는 백인 농장주들이 그리고 그들과 영합하는 교회 목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노예들에게 백인 농장주들을 순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 게 그 사랑을 받았다면은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너희들은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걸 이웃 사랑으로 이분은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없다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너희들이 억울해서도 복종을 못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희들을 사로잡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웃 사랑은 어림도 없어. 폭군인 권세자들에게는 커녕 이웃 사랑도 어림도 없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10절 말씀은 이 힘의 근원인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예수님께서 주신 하늘나라의 헌법인 동시에 또 실천해야 할 법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장 로마의 그 폭군 밑에 있는 수많은 정치가들과 권력자들에게 어떻게 순종하는가? 이건 노아 홍수 후에 야훼께서 노아의 그 번제 예물을 기뻐히 받으시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노아야, 내가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너에게 음식물로 이제 주겠다. 그들이 너를 두려워할 거야. 그런데 그 짐승이나 사람이 사람의 피를 흘리면은 그 피를 내가 그 짐승을 죽여서 사람을 죽여서 요구할 거야. 처음으로 이 인간 세상에 힘으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에 인간의 정부라는 기관을 하나님이 여기서 허락하신 겁니다. 로마서 9장에. 이제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사람을, 즉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지은 이 사람을 죽일 때에는 정부가 그 짐승을 죽이고 그 살인한 사람을 죽여야 돼. 하나님이 그걸 요구했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많은 문명 국가는 법을 만들 때 바로 그걸 따르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면 사람의 목숨을 거두어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만드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이 정부의 역할을 명령으로 주실 때에 이게 출애굽기 21장 22절에 25절에 보면은 사람이 싸우다가 임산부를 건드려서 임산부가 유산을 하게 되어 아기가 잘못 태어나고 그러나 죽지는 않았어. 그러면은 그 상대방 남자는 임산부의 남편에게 많은 벌금을 물어야 돼. 그런데 임산부의 아기가 죽어서 태어나? 그러면은 그 싸운 남자는 목숨을 죽여야 돼. 그래서 24절에 눈에는 눈으로 부러진 때는 부러진 것으로 이에는 이로 너희는 그 해를 끼친 사람에게 정당한 벌을 내려야 돼. 이거는 개인에게 복수라는 뜻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세운 재판관들이 그런 법적인 법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에도 20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부러지게 했으면 부러지게 하고 눈을 다치게 했으면 다치게 한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하고 이를 다쳤으면 그 사람의 이를 다치게 하고 누구든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재판관이 그러한 벌을 내리고 판결을 내려야 돼. 모세가 죽기 전에 그것을 되풀이하여서 신명기 19장 21절에도 그 이야기합니다. 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동정심을 베풀지 마라.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서 정부에 그 정당한 악인에 대한 벌 내리는 공의를 행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오시더니 자, 이러한 정부의 역할은 악한 사람에게 벌을 내려서 공의를 세우고 잘한 사람은 상을 주어서 칭찬하게 하는 그 사회의 평화를 유지하고 공의를 세우는 역할이야. 그런데 그 공무원이나 정부가 그 역할에 어긋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설교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럽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우리가 그릇된 정부의 당신들의 사람의 말에 순종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에 순종해야 될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훨씬 전에 모세 자신도 자기의 부모님이 또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집트의 조산원들이 바로 왕의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태어나면은 죽여라. 날강에 던져라. 그 조산원들도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모세의 부모님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도자들이, 권세자들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명령을 할 때에는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권세자들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에 반대되는 그러한 권리를 행할 때에는 그 사람들에게 불순종하는 넘어가서 그 사람들 교체해야 될 책임까지 언약 백성들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첫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정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아치우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정부가 평화를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시민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막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올 말부터 우리 미네아폴리스에서 시작한 무법 질서를 일으키는 미국 전체로 흩어지는 운동은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저주를,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입니다. 정당한 질서를 잡으려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권세자들에게 반항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결단코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인들이 조용함으로 비껴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질서를 잡으려 하는 집권자들에게 힘을 더하고 그들을 용기를,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할 필요가 저희들에게는 당연히 있고 그들에게 힘을 더해줘야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자신은 이러한 처지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공의를 세우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 사람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 스스로는 아무리 로마 제국이 너희들을 괴롭힌다더라도 개인적으로 복수할 수는 없어.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가 해야 돼. 그 정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명령을 할 때는 거부하는 거야. 그게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혼돈에 빠졌던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가 온 이상 무조건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명령을 하는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넘어가서 레위기 19장에 이미 이야기한 대로 네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로 가야 돼. 이건 예수님이 이제 은혜로서 사는 크리스찬들이 꽃을 피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주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가지던 자세와 다른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이제는 원수 갚는 것은 야훼께 있으니 야훼께 맡겨 하는 구약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개개인이 복수하는 일은 없어야 돼. 야훼께서 너희들의 억울함을 복수를 갚아주고 너 원수 갚는 일은 너희들은 할 수가 없어. 그 대신 너희들은 이웃 사람을 나타내는데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나타내는 이웃 사람으로 살아야 돼. 이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가르쳐 주신 순수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명령이 유일한 율법을 완성하는 명령입니다. 내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정부 지도자들과 공권력에게, 경찰들에게 법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의 기본입니다. 그 경찰들도 정치가들도 우리의 이웃으로서 내 몸을 바치듯이 사랑해야 될 우리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지 않고는 실천이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이것을 간절하게 실천하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느긋하게 주님 오실 때 내가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면 되겠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의 수도에서 황제 스스로가 자기를 신이라고 지칭하고 그런 폭정을 행하고 있을지라도 그 로마 도시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위에 있는 권세에 정의와 평화를 유지하는 권세라면 순종해라고 명령하시고 세금도 다 내야 하며 그들을 이웃으로 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웃사랑의 명령입니다. 2000년을 뛰어넘어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오늘 이 명령을 하십니다. 너가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느냐고 물을 때에 결혼한 부부는 부부 사이에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사랑으로 남편을, 아내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겨 기도하는 자리까지 가느냐, 아니면 너가 그렇게 했으니 나도 이렇게 하리라는 개인적인 getting even 하려는 복수하는 심정을 가질 것이냐.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도 그런 마음이 나오고 형제 자매들 사이에도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것을 막을 것이며 그들이 모인 교회 멤버들 사이에서도 말로서 몸으로 치고받는 일이 없지만 말로서 서로 예수님이 말한 공회에 끌려가고 지옥불의 심판을 받을 정도의 무자비한 상대를 바보로 멍청이로 부르며 속으로 사랑하지 못한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찬 그러한 삶이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저희들처럼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 때도 이게 안 될 때에 막상 저희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공권력의 횡포를 당할 때에 이웃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이겠지요. 그러기에 오늘 이 로마 교회에 자기가 대부분의 그 교인들을 만나보지도 못하였던 사도 바울이 이 심각한 편지를 쓰고 그 교리에 따라서 생활 윤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가장 핵심되는 힘의 동력으로 이 13장 8절 10절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심각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서 그 사랑 속에 산다면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서뿐 아니라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도, 가족 사이에서도, 교회 멤버들 사이에서도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나 나의 당당함을 주장하기 전에 이웃을 내 몸처럼 내가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게 아니면은 나머지 모든 계명들은 우리가 불순종한 것이라고, 이것을 했다면 모든 계명을 지킨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베드로의 이야기도 저희들은 헛들어야 되겠지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악을 행치 않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일 경우에 더군다나 살아있는 아버지의 아들, 딸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영광을 드러내는 길에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었는가. 그거를 보면 14장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교인들 사이에 내 이웃들 가운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 사람들은 내 수준으로 깔볼 것이냐?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성숙한 내가 그 자리에서 조심해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는데 나의 삶을, 이웃 사랑을 나타낼 것이냐? 14장이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잘못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8절에 나온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 새겨야 합니다. 너 초대하고 너희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이방인도 잘해. 예수님 그렇게 정확하게 짚어내셨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주님 재림을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용서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맛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성령께 밤낮으로 사도 바울이 싸우는 교인들인 고린도 교회에 명령하였듯이 가장 좋은 은사, 넘치는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한 성령의 은사를 부르짖게 하신 것, 우리에게도 필요한, 이 사랑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이 우리의 온 영혼과 몸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이웃을 위하여 나 자신,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부모와 형제, 자매를 위하여 교회 멤버들을 위하여 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자리로 가 자비를 베풀어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니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넘치는 성령의 사랑의 은사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